진리요, 예수 근본 되신 예수의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봉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봉독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프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부터 우리 같이 하십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니라. 보라 이제는 나는 심령에 바다 예수라름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이신 서세현 목사님을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알로지 세미나리에서 MDB를 하기를 취하시고 플러 디알로지 세미나리 CUA 워싱턴 DC에서 PhD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참 밝으신 지식과 은사가 있으시고요. 로턴 침례교회, 버지니아 침례교회,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올랜도 중앙 침례, 현재는 올랜도 중앙 침례교회에서 목회 중이십니다. 그리고 미국과 또 남미 중국 신학교에서 강의하셨고 강의 계획 중에 계십니다. 또한 부흥사로서 국내와 미국 국내와 또 한국 여러 지역에서 또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시고 말씀 중심으로 정말 깨끗하고 신령하게 전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더 말씀 안에서 가까워지게 하시는 귀한 은사로 이 집회기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세현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는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며 우리의 육신은 온전하게 고침받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러 교훈이 있습니다. 40은 연단입니다. 40은 기도의 기간입니다. 40은 바른 자세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 기도하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건널 수 있는 광야를 40년 동안 순회하면서 거기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그의 3년간의 공생애를 바치셨습니다. 40은 이제는 책임지는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공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부록이면 자기의 얼굴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아브라함 링컨은 누군가 자기에게 사람을 추천하자 그의 얼굴을 보고 1분도 안 돼서 불합격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관상을 보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아브라함 링컨은 인생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그 사람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4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연단이요, 또한 기도요, 준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는 귀중한 나이. 따라서 우리 이 털산인 제1침례교회 40년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책임지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준비된 교회, 자세를 모두 갖춘 교회로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에게 본문에 보면 사역자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성취해야 되는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사역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역자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자세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의 사실이 조금 덜 성장한 것 같고 덜 부흥한 것 같고 덜 연마된 것 같아도 그 속에 자세만 바로 되어 있으면 그 사실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우리 사역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사역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네 가지 자세 함께 나누면서 이것은 곧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자세는 오늘 본문의 19절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역자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목회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목회자들에게 지금 세미나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오늘 19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겸손의 자세.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모든 겸손.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뜻입니다. 어느 때라도 시종일관으로 모든 겸손,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느 때이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을 때에나 낮을 때에나 잘될 때나 안될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병들었을 때나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언제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잠깐 이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겸손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이 겸손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고 중복하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겸손에는 유교적 겸손이 있고 성경적 겸손이 있습니다. 자, 유교적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식, 거칠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체면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교적 겸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목회하던 저 워싱턴 DC 에어리아로 우리 총회가 있어서 갔을 때에 제가 거기서 사역했었으니까 저에게 결혼 주례를 받고 그분이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저와 함께 개업 예배를 드렸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바쁘지만 회의 일정에 바쁘지만 저희 집에 꼭 한번 들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가면은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줄로 믿고 목사님 꼭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무 중에는 못 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조금 일찍 나와서 그 집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것을 떠나기 수년 전에 작은 비즈니스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개의 대형 마켓을 가지고 있는 이 히스패닉 계통의 마켓을 8개나 갖고 있는 분이 됐습니다. 밀리오네르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지 아니면 목사님 앞으로 계속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불렀는지 저는 그 동기는 모릅니다. 어쨌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목사가 기도하러 와달라고 하면 가야죠.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기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전에 큰 집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큰 집에 들어가 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반 지하까지 해가지고 지상 4층에 이게 빌딩인지 집인지 모를 정도로 그 큰 집에 제가 가니까 문 앞에 서 있다가 정중하게 맞아주면서 어서 오세요. 그래 제가 들어가면서 아, 이 집을 한번 봐달라는 얘기였구나. 그래서 제가 나 집 좀 구경하겠다고 봐달라 그랬으니까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을 구경하러 다녔는데 제가 집 구경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얘기를 드니까 2만 몇천 스퀘어 피트래요. 상상이 가십니까? 2천만 넘어도 그 집이 작은 집이 아닌데 아니 무슨 가정집이 2만이 넘어요. 실내 면적만. 전혀 안 놀라시네. 다들 그런 집에 사시는 모양이죠. 아니면 2만 얼마라니까 감이 안 잡히니까 지금 규모를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집 구조가 말이죠.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반층마다 하나는 좌로 하나는 우로 플로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그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꼭 8층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아까 모였던 거실로 가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각 층마다 대형 TV 스크린이 제가 보니까 60인치가 넘는 TV 같아요. 대형이 제가 카운터 그거보다가 길을 잃었어요. 사실은 우리 집엔 그런 거 없거든요. 그 TV가 무슨 집안에 그게 일곱 개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베스트바이도 아니고 여기다 왜 이런 걸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속이 조금 뒤틀렸습니다. 이거 보게 하려고 나보고 오라 그랬나. 그래도 어쨌든 성공을 했구나. 참 고맙다. 열심히 원래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분이 저를 찾아가지고 찾으러 올라왔다가 저를 발견하고 이제 같이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저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누추하대요. 그게 순간적으로 제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니? 이게 누추하면 우리 집은 개집이냐? 제가 밖으로는 안 그랬습니다.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아니 그 큰 집을 가지고 누추하대요. 그래서 겁이 나요. 다음에 그쪽에서 총회하면 또 오라 그럴까봐.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집으로 가서 이번에는 누추한 집이 아니고 좀 살만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럴까봐 제가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유교적 겸손이라는 거예요. 체면차례 인사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 같은 교만이 있고 또 하나는 교만 같은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그 속에 뿌리가 있어요. 겸손이 아니고 교만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야, 80이 된 모세에게 이제 너는 저 애굽으로 가서 나에게 울면서 매달리는 울부짖는 내 백성을 네가 가서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거기서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붙여줄게. 그리고 내가 할 거야. 너는 가게만 하면 돼. 너는 지팡이만 짚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집으셨고 나는 이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셨으니 나는 간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모세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그러는데도 못합니다. 그거 잘 풀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도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한 모습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겸손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동기가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교만 같은 겸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티네제에 불과한 다윗이 완전 무장하고 키가 구척이나 되는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저 매끈매끈한 돌 5개 주워가지고 물매를 들고 무장도 안 하고 칼도 안 차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참 겁없는 애다. 어쩌면 저렇게 당돌하냐? 저거 교만한 거 아냐?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45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이름으로 너에게 나오노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의 모습은 교만하지만 그의 마음의 동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겸손의 시금석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합시다. 목사님 피곤해서 못합니다. 너무 바빠요. 전 일 나가기도 바빠요. 아니 일을 일찍 나가면 혼자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다 가면 되잖아요. 정말 시간이 없고 바빠서 기도 못할까요? 제가 이제 목회 37년째인데 37년 동안 제가 보고 분석한 결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 합니다. 안 해보니까 그것도 안 할만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우리 자식들이 너무 잘 돼요. 좋은 학교 다 들어가고요. 잡도 잘 잡고. 기도 안 해도 사업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니까 그 교만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께 항복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등하게 여긴다거나 주님이 뭐 나에게 무슨 도움이나 주실까 이러는 분들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새벽에 일찍 나오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기도에 소홀히 해왔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나는 사역해왔다고 간증하고 있을까? 그 모든 겸손 중에 제 1위가 뭔고 하면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다는 고백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오기 전까지 약 10개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연세대학교 안에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여 세운 신학교,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조금 공부하면서 수유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한 10개월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청년들 가운데에 뭐 다 거의 다 자매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 자매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지만 또 청년들도 많이 형제들도 나오지만 우리 청년 때만 하더라도 그저 자매가 10명이면 형제는 한두 명 그런 비율로 교회에 나왔는데 그 형제 한두 명도 시원치 않아요. 자매들은 꽤 괜찮은데 이 형제들은 헌신이나 조금 지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자매들에게 뒤집니다. 저도 뒤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들이 참 인물도 좋고 학교도 좋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중에 한 자매, 제가 지도하던 한 자매가 조금 못생긴 게 아니고, 우리는 못생겼다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이상하게 생겼지. 그분은 정말 이상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누워가지고 요 위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한 4분의 1컵은 잠길만한 그런 이상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자기들의 그 누나인 그 자매를 보고 가끔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힌 장난을 해요. 짜장면 내기를 하는데 누가 저 누나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느냐. 오래 보는 사람은 짜장면을 얻어먹는 거고 난 도저히 못 보겠다. 그리고 딴 데서 보면 짜장면을 사야 되는 거. 그 정도로 아이들이 놀릴 정도로 이상한 자매. 그 자매를 모르면 누구든지 이상한, 참 이상한 얼굴이다 이렇게 보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예요. 찬양팀에서 찬양하는 찬양사역자예요.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기도라는 기도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기도하는 자매였어요. 저는 그 속을 알기 때문에 그 자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다른 자매들은 자기들의 교회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를 참 무시하더라고요. 내가 더 잘났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매가 훨씬 잘났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또 대단히 똑똑합니다.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 자매를 저는 영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자매를 참 너무나도 귀하다. 저는 임자 있는 몸이니까 안 되겠지만은 참 저 자매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왔다다 그렇게 평가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자 청년 하나가 왔는데 제대로 생긴 형제가 온 거예요. 그 다른 두 형제들은 제가 봐도 참 문제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형제들인데 이 형제는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한국 남자로서는 아주 키도 괜찮은 180이 넘는 건장한 청년이, 게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대기업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유능한 엘리트였습니다.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좋고 게다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오자마자 우리 청년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기도 집회에는 다 참석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도 성실하고 너무도 괜찮은 형제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한 10여 명 되는 우리 자매들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지만 입고 다니던 자매들이 갑자기 치마를 입고 다녀. 그 청년만 어디서 나타나면 갑자기 자기네끼리 큐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자기네끼리 말은 마구 하는데 눈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그 형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보느라고. 모두가 마음속으로 너무도 탐을 내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아요. 헛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그 이상한 자매를 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귑시다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가 보다고 내버려 둬야지 다른 자매들이 왜 자기들이 펄펄 뛰는 겁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나요? 우리 철학에도 더 해야 됩니다. 아니 무언데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가 왔습니다. 종말이 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랐고 주위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자매가 그 형제가 그렇게 애원을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노 한 거예요. 아니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다 대고 노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자매들은 탄성을 지르면서 야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청년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매달리는 거예요. 너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 자매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게.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결국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가고 지금 한국에서 목회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됐습니다. 제가 그분이 누구라 그러면 또 삼아보려고 일부러 갈까봐 제가 안 알려드리는 거.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요. 두 사람이 겸손한 사람끼리 만나면 이런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교회, 겸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도우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겸손한 40살 우리 털산인 제일침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역시 19절에 눈물이다 그랬습니다. 눈물. 눈물이 뭡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저 어릴 때 많이 듣던 노래입니다. 세상 가수도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도이며 또한 사랑입니다. 단순한 H2O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속에 있는 그의 속마음과 그의 속사람이 물과 함께 섞여 나오는 것이 이것이 눈물이에요. 제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이거 마치시는 분은 신학교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성경 열심히 보세요. 자, 여기 어머니와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합니까? 어머니가 합니까? 간호사가 합니까? 아이에 대해서 뭐가 어머니예요? 간호사가 더 잘 알지. 간호사는 그 아이의 그 아이를 받아서 그 아이를 닦아주고 그 아이를 치료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의 생리에 대해서는 간호사보다 어머니가 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키우기는 누가 키워요? 어머니가 키워요. 이제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우리 국민학교죠. 1학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성숙하게 자라는 첫 단계 아닙니까? 유치원에 다녀본 적도 없고 국민학교에 바로 들어가는데 너무 겁이 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집이 학교에서 멀지 않으니까 1학년 아이들을 보니까 말이죠. 교실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운동장에서 여기다 수건 차고 자꾸 코 나오니까 코 닦으라고 여기다 수건 채워주고 그리고 첫날에는 앞으로 나라니 그리고 한 2주 동안 교실에 안 들여보내고 운동장에서만 데리고 아이들을 놀더라고요. 근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애들을 율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죠. 저는 이 평생이 되도록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때 이게 머리에 굳어진 거예요. 나 저거 하면 학교 안 가야 되는데 나 저것 때문에 학교 못 가. 가서 내가 어떻게 유희를 해. 이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거죠. 안 해봐가지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응답하셨어요. 왜냐하면 학교 하루 갔다 오고 나서 제가 홍역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줄만 쓰다가 와가지고는 춤 못 춰보고 집에서 한 달을 알았어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덕분에 춤추는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기도응답은 기도응답인데 까딱했으면 기도 잘못하면 큰일 나더라고요.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홍역하다가 정말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은 제가 한밤중에 우리 아버님은 그때 서울에서 총회가 있어서 거기 서울에 올라가셨고 우리는 요즘에 많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아버님 처음 하시던 목회 지였거든요. 거의 병원 없어요. 의사 없어요. 그런데 이 새벽에 제가 코피가 터졌는데 우리 어머니는 잊어버리신지 몰라도 저는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그날 있었던 거예요. 코피를 쏟는데 이게 멎지를 않아요. 어린아이 요강이라 그러죠. 거기다 코피를 썼는데 한 4분의 1은 피로 채워진 것 같아요. 멎지를 않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죽는 게 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겁이 덜컥 나는 그 순간에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는 기도 소리가 지금도 쟁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시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희미하게 제 귓소리에 들리는데 그 기도를 하시더니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셔서 부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산된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어떻게 배우셨는지 제 입에다 털어놓은 거는 큰 군대 숟갈이 수저 있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거. 그걸 우리가 지금 쓰는 수저에 두 배는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얀 소금이 아닌 까만 소금, 정제되지 않은 소금, 굵은 소금이라 그러죠. 그거 한 수저를 이 조그만 아이 입에다가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먹어라. 먹으면 산된다. 무슨 음성을 들으셨는지 그 기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겼는지 그 생각이 나셨는지 저한테 그 소금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걸 먹는데 이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먹고 코피가 멎었다는 걸 아십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서 소금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건 지극히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건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지금도 의문이에요. 이따가 좀 물어봐, 여쭤봐야 되겠어요. 소금을 먹으니까 피가 띡해졌겠죠. 그렇죠? 소금 때문에 삼투압작용으로 피가 멎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했던 기도는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눈물을 가진 어머니가 나를 살리시는 것처럼 교회에는요 눈물을 가진 어미가 있어야 되고 눈물을 가진 아비가 있어야 돼요. 교회 성장하게 보면 영적인 어미 더하기 영적인 아비 곱하기 둘을 합한 곱하기 열 하면 그게 그 교회의 사이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을 가진, 사랑을 가진 영적인 어미와 아비를 많이 생산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어미여 아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거기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6절에 나오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습기가 없으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씨앗이. 사랑의 습기가 없으면 사랑을 받아야 사는 영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는 성숙한 사랑이 뿌리를 내리는 40년이 됐습니다. 40살에 걸맞는 이제는 성숙한 사랑의 뿌리가 이 교회에 깊이 내려서 그야말로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전도하는 영적인 어미와 영적인 아비가 가득 차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적인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내가 영적인 어미가 안 됐기 때문이다. 내가 영적인 아비가 안 됐기 때문이다. 내 눈에 그 영혼을 위한 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사랑의 눈물, 진실의 눈물, 섬김의 눈물을 흘리는 영적인 어미와 영적인 아비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이것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기가 자기 앞에 오매도 불구하고 그는 뭐를 했는고 하면 2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자세. 무엇을 가리켜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노나 노는 방법을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할 유력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배운 것,
내가 먼저 아는 것, 내가 먼저 들은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배웠으니, 내가 먼저 들었으니, 내가 먼저 알았으니 이제는 이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사역에 전력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가르침을 통하여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한 그 그리스도인이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건강하면 저절로 키가 크고 저절로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뼈가 굵어지는 거예요. 건강하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먹기 싫다는 거예요.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입맛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밥맛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고마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든지 잘 먹어서 고맙다. 왜냐하면 머리 안 써도 되거든요. 익히기만 하면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구도 없고.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못 깨달아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도 못 들어요. 애쓰지 않아요. 알거든요. 저 사람은 밥이 맛있어야 반찬이 맛있어야 먹는 사람이 아니고 입맛이 좋기 때문에 뭐든지 주면 잘 먹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자기 은혜라는데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맛으로 먹어야 돼요.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해도 내 영적인 입맛이 좋으면은요, 그거 다 먹고 흡수하고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골고루 가르치세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마세요. 종말론에 치우치지 마세요. 은사에도 치우치지 마세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Balance and harmony. 균형과 조화입니다. 하늘과 땅의 조화, 은사와 은사의 조화. 다른 사람의 다른 은사를 존중해야 내 은사를 존중받는 거예요. 은사 사이에는 항상 존중이 필요합니다. 동등함이 필요합니다. 내 은사가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는요, 성경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시에 성령 받는다고 했는데 그와 동시에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은사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나도 그런 은사를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학원처럼 은사학원을 만들어서 그걸 또 가르쳐줘요. 가르치는 등신이나 들어가서 듣는 등신이나 그 등신이 그 등신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그의 뜻을 따라 그의 계획을 따라 나눠주시는 은사를 왜 우리끼리 가르칩니까? 뭘 따라하면 된다.
그러면 저 절에서도요, 그 중들이 한참 수도를 하다 보면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상한 말로,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주문을 외우고 외국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절에서 일하십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자기의 상식대로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하는 이 무서운 일들이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바로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치우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은사는 모두가 소중합니다. 존중하세요. 내 것도 존중하고 남의 것도 존중하고 너와 내 것이 다르다는 것이 당연하다.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해주신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파스타 만드는 것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게 뭐야? 당연히 다른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셨는데 당연히 달라야죠. 그런데 왜 나와 같지 않다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아니 목사님은 왜 그러는, 나도 받았는데 목사님 못 받았습니까? 아니 한 가지 이상 주셨으면 되는 거지. 꼭 자기가 받은 것처럼 받으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양할수록 좋은 거예요. 다양할수록. Variety in unity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됨 안에서의 다양성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경은 모두 골고루 가르쳐야 되고 은사도 여러 가지고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디를 향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사역의 도구이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은사를 보시고 심판하실까요? 열매를 보시고 심판하실까요? 왜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어떻게 심판을 하셔요? 그러나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사역에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에 내가 얼만큼 실어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성령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상급의 기준은요, 성령의 열매이지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은사 구하다가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한 번 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전에 그래서 그런 교인도 봤습니다. 교회에서 침례식을 할 때마다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습니다. 아주 올라오지 말지 그래. 물속에서. 그렇게 침례가 좋으면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영원히 잠수하는 것도 괜찮아. 고민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성경으로 구원받지 않고 감정으로 구원받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때 되면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결심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부흥회 끝나고 한 달만 지나면 도로 제자리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부흥하면 또 예수 믿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떻게 이렇게 자주 믿습니까?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는 거죠. 내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기만 했더니 그 믿음만 보시고 내 공로가 없어도 선행이 없어도 경건이 부족해도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건 즉각적이에요. 그건 완성이에요. 현재 완료입니다. 두고 본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성화는 거룩해짐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나의 훈련이에요. 내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도우시고 그러면서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성경을 골고루 가르치고 성경을 균형 있게 배우고 내가 먼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성경의 말씀이 곧 성령이심을 믿으시고 성령이심은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수도원 신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실천신학 교수님이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늘 하는 말이, 목사는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사갈 준비, 둘째는 죽을 준비, 셋째는 설교할 준비. 그래서 이 교수님이 죽을 준비는 한번 해보는 게 좀 그렇고 이사갈 준비도 그 시작도 안 한 사람들한테 뭐 이사갈 준비하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실제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내가 한 달 후부터 무작위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설교하십시오. 구원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한 달이 지난 다음 한 학생을, 신학생을 지목해서 내가 한 달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나와서 설교하십시오. 설교를 처음 할 때는요, 이 세상이 오늘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간증하는 거는 그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와서 설교하니까 아이고 저걸 하고 한 달에 우리가 얼마씩 사례를 드리는 거야, 이걸 또 계산하고 앉아있는 분이 계세요. 이건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시간당 수당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라이프예요. 우리의 24시간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저 목사는 가만히 보니까 원고도 안 보는 것 같고, 어제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원고 있습니까? 저 원고 있어요. 안 봐서 그렇지 원고는 다 있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저도 몇 번이나 잤다 깼다 그러면서 잠 못 자고 만드는 게 매주 작성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수십 차례 반복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설교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하시는데 그 뒤에는 그야말로 눈물과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큰지, 야복강가의 야곱입니다. 밤을 새워 씨름하고 그리고 겨우 영감을 얻어서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설교하십시오 그랬더니 너무도 태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더니 거기 신학생들을 앞에 놓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80여 명이 앉아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오더니 대뜸 묻는 말이,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다들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 못합니다 그러더니 들어가다 교수가 기가 막혀가지고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본다. 내가 처음이니까 용서하는데 다음 주일에 다시 시키겠다. 꼭 준비해와라. 그 다음 주일에 그 사람을 또다시 설교 안 했으니까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 대연하게 나가더니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할지 아시겠습니까? 학생들이 앉아있다가 지난주일에 모른다 그랬더니 무식하다고 안 하더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알면 됐지 뭘 듣습니까? 교수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당신 다음에도 이러면은 내가 학교에다 정식으로 얘기를 해서 당신은 수업 거부로 간주하겠다. 그 다음 주에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시간을 좀 주시오. 학생들이 이제 시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대답을 할까? 그래서 학생들이 골탕을 먹이자 우리도. 그래서 40명 40명 나누어가지고 40명은 압니다 그러고 40명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로 했어.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 드디어 합의를 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40명이 우리는 지금 당신이 설교할 게 뭔지를 압니다. 이쪽에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럼 아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수가 나오면서 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멋있는 설교는 처음 들어본다. 설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들은 것을 아직 못 들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아는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어떤 자세를 네 번째 가졌는가 하면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예요? 생명을 거는 자세예요. 목숨 거는 자세예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만주에 독립군을 모집하는데 한국 땅에 살던 많은 젊은이들이 독립군에 가담하기 위해서 만주로 갔답니다. 그럼 독립군 그 모병관이 면접을 하는데 세 가지를 물어본답니다. 당신은 총에 맞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은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독립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대답을 늦게 해도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가 나는 되어 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 절반만 따라가도 내가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 생명 다하더라. 순교해도 좋다.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오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놀랍게 복음적인 교회로 이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40이 된 교회,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이 이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여기에 겸손한 자세, 눈물의 자세,
가르침의 자세, 그리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세, 40의 연륜을 가진, 이제 성숙한 자세를 가진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서 이제부터 새 출발하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털산인 제1침례교회가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모든 연단을 끝내고 이제는 준비가 끝난, 이제는 각오를 새롭게 해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사오니, 40년의 역사,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가지 풍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열매인 줄 믿사오니, 40년의 지나온 역사를 소중하게 바라본,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 소망의 40년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곳에 현실이, 실제가 실현되는 줄 믿사오니, 꿈을 갖는 자세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